북한의 새세대 청년들을 위한 시간 청춘 통일. 2022년 5월 18일의 청춘 통일.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평양여자 남인희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의 상황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혼란스러울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여러분, 생명은 방법을 찾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과 싸워왔죠.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있는 한 우린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에 계신 주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청춘통일, 소녀시대의 힘내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부자가 되기 위한 한 발짝 빠른 움직임. 지금은 돈쭈 시대. 돈쭈를 꿈꾸는 장마당 세대들을 위한 돈쭈 시대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자들의 성공 이야기, 창업, 돈 되는 정보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를 부자로 만들어줄 핵심 조력자 우빈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우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날씨가 엄청 더워져가지고 네. 아직 봄인데도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약간 이렇게 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내고 있는데 네. 미니 씨는 어떻게 한 주 보내셨나요?
저도 비슷하죠. 더워서 옷차림도 바뀌고 네, 그리고 놀러 갈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네.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우빈 씨와 함께하는 즐겁고 유익한 돈쭈 시대. 그럼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지난 이야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저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서적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부자가 되는 법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주인공이 미국의 한 대학에서 세계적인 겹고깃빵 기업으로 유명한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의 강연을 들으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강연이 끝난 후 창업자 레이는 학생들과의 다과 자리에서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했죠. 그때 레이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네, 나는 햄버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레이는 각 맥도날드 체인점의 부지와 위치 가 사업에 성공해서 가장 주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맥도날드는 단일 조직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레이 크록이라는 부자처럼 자신의 사업을 하라는 것은 단순히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산 부문을 튼튼하게 다지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자산 중에 진정한 자산은 첫 번째,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소유자는 나지만 관리나 운영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직접 거기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내 직업인 것이고요. 두 번째, 주식. 세 번째, 채권. 네 번째,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다섯 번째, 어음이나 차용증. 여섯 번째,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마지막으로 그 외에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저번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아리송했던 자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전해주실 이야기는 뭔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입니다.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더 빨리 알고 싶어져요. 네. 어서 들려주시죠.
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로빈 후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혹시 미니 씨 이 로빈 후드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그 뭐 로빈이 입는 후드 뭐 그런 뜻이에요.
맞아요. 로빈 후드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후드를 입은 로빈이 맞는데 이 로빈 후드는 좀 찾아보니까 여러 잉글랜드 민담에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이라고 해요. 네. 이제 민담에서 로빈 후드는 60여 명의 호걸들과 함께 불의한 권력에 맞서고 부자들을 약탈하여 가난한 이를 돕는 의적으로 그려진다고 합니다. 이제 초기 민담에서 로빈후드는 평민의 신분으로 등장하게 됐는데 뭐 네. 후기에는 종종 뭐 헌팅턴 백작으로 표현되기도 했다고 해요.
약간 홍길동 비슷한 그런 그렇죠. 사람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실제 사람은 아니었네요. 네.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왜 이 로빈후드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설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로빈후드는 주로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영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부자 아버지는 이 로빈후드를 나쁜 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왜 나쁜 거죠? 뭐 부자 아빠다 보니까 부자라서 돈을 빼앗으니까 나쁘다고 한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인 세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인데요. 민희 씨가 방금 이 로빈후드가 나쁜 놈이라는 말에 좀 의아해하셨듯이 네. 이 보통 사람들의 정서는 부자들이 마땅히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나 실상 가장 세금 부담이 큰 계층을 찾아보면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아니 당연히 부자가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을 더 많이 가장 많이 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산층이 더 많이 낸다니까 의외네요.
그렇죠. 이제 저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금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보는데요. 민희 씨, 원래 이 영국과 미국에는 세금이 없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정말요?
네.
저는 몰랐어요.
네, 이때때로 전쟁과 같은 상황이나 뭐 그럴 때만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금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데 영국은 1874년 국민들에게 부과한 이 소득세를 영구화했고요. 미국은 1913년 수정헌법 제16조를 채택하면서 이 소득세를 영구화했다고 해요. 이제 물론 미국인들은 이 세금에 처음에는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1874년이면 정말 200년도 안 된 건데 세금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군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 세금이라는 게 결국 뭐 일정 부분 나라가 가져가게 되는 건데도 초기에는 국민 다수가 인정하는 세금 정책이 시행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네. 이 처음에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부자들을 벌주기 위해 고안된 이 소득세는 결국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던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을 벌주는 방식으로 점점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 그때만에 찬성을 안 했더라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었겠네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그렇게 보면은 부자들도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었다는 건데 그건 또 안 될 것 같고 이게 참 어렵네요.
쉽지 않죠.
네.
이렇게 한번 부과된 세금은 이제 정부 조직이 커져감에 따라서 당연히 더 많은 세금을 필요하게 되고 이제 결국 모두가 부담짓는 세금의 양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된 건데요. 이런 세금과 관련해서 가난한 아버지는 정부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믿었다고 해요. 뭐 실제로 가난한 부모님은 틈틈이 뭐 평화봉사단에서 말레이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지로 나가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은 부자 아빠에게서 받는 교육은 네. 이 가난한 아빠의 교육 방식과 많이 달라서 좀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밖에서는 세금이 나쁜 거라고 말한다는데 집에 와보니까 또 세금이 얼마나 좋은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내 가족이 나쁘다고 말하니까 가족의 말은 더 믿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러나 저자는 이 세금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바로 돈맛을 본 정부의 욕심이 커짐에 따라서 중산층이 세금 징수의 대상이 되고 또 서민층으로 계속 확대되는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부자들은 다른 이들과 같은 규칙에 의해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잡았는데요. 바로 기업을 통해 세금을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기업을 통해서 세금을 피해간다고요? 뭐 기업도 돈을 벌게 되면 개인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이 기업이란 건 사실 항해시대에 접어들면서 유행하기 시작한 조직이라고 해요. 이제 이 부자들은 기업을 세우면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 전부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적게 나간다는 것을 깨우친 건데 이제 그런데 저자가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 뭐 우리가 아는 삼성, 현대 뭐 이런 대기업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법적인 독립체를 만드는 법적 서류라고 기업을 정의합니다. 이런 건 이제 사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큰 공장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기업이라는 걸 갖게 된다면 개인보다 바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번 달이 네, 5월 달이 이제 소득세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고 네, 또 주변에 이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이 기업 등록을 해서 생활한다는 건 듣긴 했었는데 그게 다 이제 뭔 얘긴가 했었는데 네, 듣고 보니까 그게 다 이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기업은 특정 비용에 대해서 세전 이익으로 지불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벌어들인 돈이 세금으로 나가기 전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이러한 부자들의 게임 방식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제 똑같이 우리도 적은 세율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요.
아, 역시 어려워요. 네. 뭔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아직도 조한대는 이제 그래도 성실하게 회사에서 일해서 승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정직한 개념 같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아직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하지만 직장인이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사실 정부에 내는 돈은 더 많아지게 마련이죠. 대한민국도 이제 연봉이 1억이 넘으면 거의 한 3분의 1 넘게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그래요?
이제 그래서 부자들은 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미국 세법 1031조항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이제 부동산 판매자가 자본소득을 얻는 경우 보다 비싼 부동산을 구매하면 해당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치가 높은 물건을 거래하는 한 매각해서 현금화할 때까지는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 돈으로 뭐 비싼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그 부동산으로 내는 세금이 일해서 얻은 돈의 세금을 내는 것보다 적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부자 아빠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때문에 이제 영리한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지불하는 돈은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꼭 알아야 하는 금융 지식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회계, 투자,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법률이라고 합니다. 벌써 여기서 회계사와 변호사가 회계랑 법률을 담당하고 있네요.
아, 네. 회계, 투자,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법률이라. 뭐, 네.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들어도.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아직 저는 좀 기업의 이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친절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기업은 세금을 내기 전에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은 세금을 먼저 내고 남는 돈으로 지출을 처리해야 하는 건데요. 왜 지금도 보면 저희가 일을 하고 받는 돈은 이미 세금이 떼어져서 받는
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은 이미 자기가 쓴 돈 이후에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기업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휴가를 겸해서 뭐 하와이에서 갖는 이사회 모임 비용,
네.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뭐 헬스클럽 회원권 등도 세전 비용으로 처리가 할 수 있답니다.
이제
또한 소송에 대한 합법적인 보호망도 제공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좀 깔끔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을 소유한 부자들은 1번 돈을 벌고 2번 돈을 쓰고 3번 마지막에 세금을 낸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을 위해 일하는 저희 같은 직원들은 1번 돈을 벌고 2번 세금을 내고 3번 마지막으로 돈을 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1번, 2번, 3번 딱 정리해 주시니까 바로 딱
그죠?
네, 와요. 와닿네요. 정리해 보자면 결국 기업이 있다 치면 이제 내가 유흥이나 취미에 쓰는 돈도 기업의 소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걸 다 제외하고 마지막에 남는 돈으로 세금을 지불을 해서 낮은 세금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래서 직원들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삶을 꾸리려 노력한다면 기업은 돈을 벌고
아.
가능한 한 모든 비용을 지출한 다음 그리고 남은 돈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이게 신기한 건 이게 불법이 아니라
네.
세법의 허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질문과 토론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네.
어디 한번 가벼운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로빈후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 로빈후드가 나쁜 놈이라는 부자 아버지의 평가에 미니 씨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안 하시나요?
그래도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세금은 환수해서 또 이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들어가야 되고 국가 운영에 어떤 쓰이는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조절을 해서 네,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로빈후드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반은 동의를 하고 반은 동의를 하지 않는데
네.
이제 먼저 부자 아빠가 왜 나쁜 놈이라고 한지는 알 것 같아요. 이제
네.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는 걸 약간 뭐 도둑처럼 보고 이야기를 해서 비유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뭐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거라면
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건데 이제 그렇다는 건 사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이 가야 하는 건 맞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또 이제 분배냐 인정이냐라는 이 정의와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렇게 돈을 못 벌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로빈후드라는 존재가 아예 없어도 적당히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좀 애초에 사회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조금은 이제 제 전공과 맞닿은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우빈 씨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가 더 생각이 나는 것 같거든요. 뭐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모두가 평등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한 만큼 골고루 공급을 받아서 공급받은 걸로 살아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공급 체계가 무너진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사회주의 체제인데 그 안에서 주민들은 또 다른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어떤 나의 영리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일을 하고 개인 소유를 인정해주고 일한 만큼 돈을 벌어서 남보다 잘 살고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적어도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게 좀 엄청난 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 부자들이 절세를 위해 기업의 이점을 이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보다 잘 이해하면 저희와 같은 이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불법은 아니다 보니까 뭐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네.
모르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고 아는 사람은 또 그만큼 잘 피해가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아닌가. 뭐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꼭 네. 과연 그렇다고 옳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왜냐하면 뭐 일단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1인 사업자를 아마 저는 못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 겸업 허용이 보통 잘 안 나서 이제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뭐 그림의 떡처럼 정말 실제로 이걸 실행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기업들은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써서 절세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나는 못하고 쟤는 하고
네.
내 배가 아프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 저도 미니 씨와 비슷하게
네.
이런 구조로 이제 기업은 세금을 덜 내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네.
제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하든 뭐 프리랜서 일을 하든 간에 뭔가 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금융 지식을 알게 된 거니까
그렇죠.
이게 왜
네.
앞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금융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는 뭐 또 하나 알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매주 우빈 씨와 함께 금융 지식이 는다는 것만 으로도 저도 뭐 지금 당장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네 조금씩 부자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또 저도 뭐 기업을 네, 차릴 수도 있고 하게 되면은 이런 방법들을 알아두면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북한 청취자 여러분들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금융 지식을 쌓는다면 언젠간 확실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아쉽지만 우빈 씨는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건 자신을 믿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부자의 기회를 줍니다. 돈주 시대가 여러분이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사회학도 우빈 씨와 함께한 돈주 시대였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거북이가 부릅니다. 비행기. 전 세계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모든 것들을 속속 알려드립니다. 너세 너세 요즘 널세.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너세 너세 요즘 널세 시간입니다. 오늘도 발빠르게 요즘 유행에 대해 전해주시는 유행 길라잡이 정원 씨 나와 있는데요. 정원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널쭉한 널세 세계를 안내한 유행 길라잡이 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그럼요.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다 같이 보기 힘들었던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저랑 비슷하신데요.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정말 얼마만에 이런 저녁인가
그러니까요.
싶었잖아요. 네, 진짜 저도 그렇지만 방역에 누구보다 진심인 정은 씨가 친구들을 네. 만나신 걸 보니까 확실히 이제 코로나 이전 모습을 조금씩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즐거운 일주일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일찍 좀 다녀라 그런 잔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네.
나이를 먹어도 뭔가 이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느낌은 엄마 아빠한테는 달라지지가 않나 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아직 사랑과 또 보살핌이 필요한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네.
귀한 자식 또 귀한 아이들을 표현하는 요즘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니요.
바로 금쪽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한 육아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요즘 청년들에게도 되게 익숙한 말이 됐거든요. 그만큼 한국 청년들은 육아 예능을 즐겨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육아 프로그램의 인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육아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한국 청년들이 육아 예능을 즐겨본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는 그런 청년들이 왜 좋아하는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네. 네.
육아 예능, 육아 프로그램.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육아하는 그런 건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제 이런 육아 예능, 육아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이와 부모가 함께 나오는 프로그램이죠.
네.
보통은 그 미니 씨가 즐겨 보시는 프로그램처럼
네.
집안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를 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최소한의 제작진만 투입이 돼서
네.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는데요. 이 주인공이 되는 가족은 일반인인 프로그램도 있고 연예인인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말고 일반인이 나오는 육아 예능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어쨌든 이제 아이랑 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는 네, 그런 예능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부모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잘 케어를 한다고는 하지만
네.
아이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신없어서 뭐 아이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놓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순간들을 이제 카메라에 딱 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TV를 보면서 아, 우리 아이가 저런 모습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실제로 이런 예능에 출연한 많은 부모들이 아, 애가 내 뒤에서 이러고 있었구나. 그 못 보고 지나친 순간에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뭐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생각이랑 행동들이
네.
보는 저희는 이미 때가 많이 타서
아, 맞아요.
네. 보기만 해도 일종의 힐링이 돼요. 마음이 정화가 되는데 북한에도 이런 육아 방송 같은 게 있나요?
육아 방송은 없었어요, 예전에는. 네, 뭐 그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는 거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네, 뭐 그게 그렇게까지 뭐 힘들다, 뭐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인식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북한의 그 유일한 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조선중앙 TV가
네.
이제 조선중앙 TV에서 이제 전 부모가 되는 어떤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북한도 지금은 좀 예전에 비해서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네.
애들을 잘 키우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귀여운 동물이 나오는 영상을 봐도 저는 정말 이제 녹슬 잃고 네, 정말 심취가 돼서 바라보거든요.
고양이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고양이 정말 힐링이 되고 강아지도
네.
그렇고 너무
맞아요.
좋은데 아이들의 모습에도 그런 면이 있죠.
네.
정말 전 진짜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었어요.
아, 우셨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힐링이 되는데 애들이 행동하는 그게 너무 엉뚱하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그래가지고 또 감동도 줘요.
그러니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예전에 봤던 어떤 육아 예능과 다르게 요즘에 나오는 육아 프로그램들은 조금씩 내용이 좀 바뀌고 있다고요?
맞아요. 프로그램마다 뭐 내용이나 형식이 다 다른데 네. 사실 육아 프로그램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거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아, 이게 예능은 아니고 사실 시사 교양 프로인데요. 아하. 2005년부터 네. 다양한 말썽꾸러기 아이와 부모가 출연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 시작을 한 거죠. 이때 오. 아이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들고 오면 네. 전문가가 함께 관찰을 하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요. 네. 한창 방송할 당시에 저도 어린이였거든요. 네. 그때 너무 놀라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이제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당시에는 북한에 있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고 네. 이제 나중에 좀 여러 가지 그 짧은 동영상으로 좀 많이 보긴 했었는데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죠.
네, 그렇죠. 그걸 보다 보면은 이제 울 그리고 떼쓰는 아이도 있고 네. 되게 유독 공격성이 좀 심한 그런 네,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애들인데도 다 같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 뭐 정말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랑 있을 때는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아이가 이제 전문가 여기 출연하신 어떤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면 네. 정말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달라져요. 그 여기서 그 진단을 내려주는 전문가 선생님이 바로 한국에서 너무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인데요. 아, 네. 이분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세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아이 키울 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쏟아내면서 인지도가 이때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아, 네. 거의 뭐 한국에선 육아 대통령이라고 불리고 있죠.
아, 진짜 저도 보면서 너무나도 대단함 느꼈던 게 진짜 애들의 마음을 오 그렇게까지 잘 알 수 있을까? 똑같은 그러니까요. 어른인데 와 저렇게까지 신기하게 애들 마음을 잘 아는 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끔 저는 저를 진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성인들의 어떤 마음도 진단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시던데 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의 마음을 딱 알고 이제 부모의 어떤 행동까지 이렇게 딱 교정을 해주고 하니까 바로 네. 애들도 많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닌가 싶던데 이 프로그램이 사랑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죠.
맞아요. 이 부모들에게 문제 아이는 없다. 양육에 문제가 있을 뿐 이걸 깨우치게 한 거예요. 사실 네. 아이들을 교정한다기보다 부모의 육아 방식을 교정하는 쪽에 더 가까웠거든요. 네. 올바른 양육을 하면 아이들은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니까 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해서 진짜로 달라지는 건 보호자구나 시청자들이 보면서 많이 느낀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의자라는 것도 유명해졌죠.
맞아요.
네,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생각하는 의자 하나씩 다 있었다고요. 네, 하더라고요. 네.
막 뭐 떼쓰고 울고 이렇게 격양되어 있는 아이가 앉아서 좀 생각하도록 시간을 주는 훈육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방송에 나오고 일종의 국민 육아 방식이 돼버려서 집마다 이렇게 네. 저기 벽 보고 의자 놓는 집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까 고민인 집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TV에서 그걸 보면서 정말 신박한 방법이다. 애를 한마디로 그냥 훈육, 네, 살짝 애한테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게 네. 북한에서는 진짜 없던 방식이거든요. 북한에서는 애는 아직 미완성 인격체 뭐 해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해줘야 되고 확실하게 바르게 이제 계속 교정해줘야 된다 이런 게 이런 어떤 육아 관념이 확실히 지배적인데 여기 오니까 애 한 대도 똑같은 어떤 인격체로 바라봐주고 하는 게 정말 네.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출연하신 어은영 박사님이 요즘 방송에서도 정말 그때보다 더 핫하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로는
네. 네.
그 앞에서 이제 정은 씨가 이야기했던 금쪽이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 제목은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네. 그 왜 우리가 너무 귀한 걸 금쪽 같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고민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 앞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큰 틀은 비슷한데 이 본인의 교육 방식까지 바꾸려는 의지가 충만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 저는 특히 요즘 같은 때에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 게 육아법에도 이제 정확한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가 하던 방식으로는 요즘 아이들을 좀 육아하는 게 네. 이해하고 그러는 게 좀 많이 힘들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냥 뭐 저희만 봐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잘 이해 못 하시잖아요. 네. 대체 왜 그러고 사니.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요즘에는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전형적인 가족이 아니라 뭐 어머니나 아버지 한쪽이 키우는 경우도 많고 또 아이들 사고방식도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요즘 육아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님이랑 아이가 있는 다른 출연진들이 관찰 영상을 보고 가족의 문제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어떤 출연하는 아이들을 이제 금쪽이 이렇게 어떤 가명 비슷하게 부르는 것
맞아요.
같은데 이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가요?
네. 아.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만든 PD님이 네. 아이 실명이 공개됐을 때 검색창에 그 이름이 쭉 거론이 되는 걸 보고 당장 형식을 바꿨다고 해요.
네.
그 아이가 겪을 스트레스를 좀 줄이려는 거죠.
네.
이 프로그램이 젊은 층 사이에도 인기를 끌면서 금쪽이라는 말이 이제 전국의 모든 자식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부모님한테는 금쪽이
금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이게 정말 어떤 하나의 트렌드를 장식할 만큼 굉장히 일정의 유행이 된 건데
네.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인기인 이유는 뭘까요? 당장 뭐 육아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보지는 않았어요. 뭔가 부모랑 함께 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 볼 때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네,
하셨는데
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 뭐 힘들었을 아이 마음도 이해가 되고
네.
또 부모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네.
특히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렸을 때 뭐 겪었던 뭐 상처나 결핍 같은 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뭐 엄마 아빠지만 그분들도 사실 금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 받은 그런 것들이 아이를 키울 때도 고스란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엄마도 엄마가 처음인 것처럼.
맞아요.
네, 그렇죠. 뭐 완벽한 어떤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거기서처럼 이제 부모 스스로도
네.
본인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걸 보는 젊은 세대 시청자들은 이제 본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돼요.
네.
어느 집마다 사실 그 가족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경험이 지금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해하게 되고요. 또 동시에 어린 시절 나의 부모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 우리 부모님 참 애썼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요즘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육아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하긴 뭐 어렸을 때 경험이 참 많은 영향을 줘요. 진짜로.
그럼요.
네, 어렸을 때 무서웠던 거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좀 무섭고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반대로 어릴 때 좋아하던 뭐 물건이나 노래 저는 특히 냄새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는 커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좋고 싫은 취향도 이렇게 오래 가는데 뭐 부모와의 관계는 오죽하겠어요.
네.
내 인간관계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을 살피는 방법으로 이런 육아 프로그램을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특히나 이제 또 코로나 이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그렇죠.
코로나 우울증?
네,
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좀 더 관심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 말을 하세요. 부모도 자식도 미니 씨 말처럼 다 처음이라서 서툰 건 너무 당연하다는
네.
거예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위로를 좀 받으면서 전국의 모든 금쪽이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네.
좋겠어요. 미니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정말 마음이 정말 따뜻해집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유행도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유행은 청년들의 이색 취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명상인데요. 명상
네.
그러니까 가벼운 복장으로 편안한 자세를 취한 다음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20, 30대 사이에 아주 핫한 취미가 됐다고 합니다.
명상은 원래 이제 요가할 때나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시죠.
네, 앞바다리로 앉아서 이제 눈 감고 네, 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이제 무릎 위에다 두고 이제 네. 집중하는 모습 그게 바로 떠오르거든요. 뭔가 네. 이제 돌을 닦는 모습 같은.
맞아요. 고요하게 앉아서. 네. 명상이 정신건강에 뭐 도움이 되는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많은 연구에서 실제로 이런 명상이 우울이나 불안 또 수면 방해하는 스트레스를 많이 감소시켜준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아, 근데 이제 좀 청년들은 뭔가 이제 활동적인 걸 많이 좋아하잖아요.
아.
네. 근데 이런 명상 같은 경우에는 좀 활동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 좀 지루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괜히 잠도 좀 올 것 같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청년들이 명상원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본인 취향에 맞게 엄청 편한 방법으로 명상을 하더라고요.
아.
내 방도 순식간에 명상원처럼 만들어주는 스마트폰 어플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
마보,
네.
코끼리 이런 어플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 역시 청년들이라 그런지 다르긴 다르네요. 명상도 이제 어플로 IT로 즐기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플에 접속을 하게 되면 명상에 도움되는 음악, 뭐 목소리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다 같은 명상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하는 짧은 명상.
아.
이런 게 있고
네.
또 뭐 업무 시작 전 파워 명상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명상이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거 골라서 이어폰 끼고 짧게는 3분에서 뭐 길게는 15분 정도 명상을 하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는 게 핸드폰 보는 건데
저도요.
이런 시간에 이제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제 명상을 할 때 보통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소리가 있죠.
네.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마치 바깥에서 자신을 관찰하듯 나의 자세를 알아차립니다. 뭐
네.
이런 말. 그리고 내 몸을 느낍니다. 이런 거예요.
네.
이게 지금은 너무 대낮이고 좀 시끄럽고 해서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네.
고요한 곳에서 혼자 들으면 이게 진짜로 도움이 되거든요. 명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시도는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실패하셨어요?
네, 그냥 뭐 가만 앉아서 나를 관찰해보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정은 씨는 명상 즐겨 하시나요?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네.
그럴 때 이제 유튜브에 잠 잘 오는 영상을 검색한 적이 있는데
아.
이런 명상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봤죠. 근데 거기서 뭐 오늘 있었던 감정을 돌아보고 내 호흡에 집중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듣다가 눈 뜨니까 아침이더라고요.
오, 진짜로요? 오, 네.
이후로 이제 가끔 잠 안 올 때나 정서가 좀 불안정할 때 누워서 틀어놔요.
거의 뭐 이제 명상 음악? 명상 영상을 켜놨는데 거의 기절하듯이 잠드신 거네요.
그런가 봐요.
오, 진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명상 효과를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에서 이제 마보 그리고 코끼리 같은 어플 명상 어플이 코끼리라고 하니까 네, 인기라고 하셨는데
네.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이 두 어플 모두 가입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와우.
마보는 전체 이용자의 40%가 20, 30대 여성이고요.
네.
나머지 30, 40대 남성이라고 해요.
아.
그리고 어플을 무료로 처음에 이용을 하다가
네.
1%만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해도 되게 성공적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받는데
네.
어플 코끼리는 약 4%가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돈 내고 쓸만하다고 느꼈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특별히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건가?
다같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유료 회원이 그렇게나
네.
많고 또 전체 이용자 중에 젊은 세대가 많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렇죠.
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명상 문화까지 생겼다고요?
네. 뭐 요일이랑 시간을 고정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아,
특히
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네.
명상으로 마음을 단련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앞에 명상 어플들도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에 사용자가 급증했다고 하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 닦듯이 이제 명상으로 마음 정돈을 하는 거네요.
네.
이렇게 명상하고 나면은 더 상쾌하게 하루를 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침에 이런 여유가 없어요. 네. 급하게 일어나서
맞아요.
급하게 하고 뛰쳐나갈 때가 많은데 네.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면 그날 하루 전체에 좀 여유가 생길 것 같거든요. 또 명상이 인기인 것도 앞에 육아 프로그램처럼 마음을 네. 잘 챙기려는 노력인데요. 네. 같은 맥락으로 차를 직접 내려 마시는 다도 이 네. 다도가 또 인기인데 이 둘을 결합해서 다도 명상 체험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커피가 아니라 차를 우리고 잔에 따라서 네. 경치 보며 마시는 다도 이런 게 인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흔히 이제 젊은 세대는 되게 빠르고 좀 자극적이고 뭐 이런 것만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해네요. 되게.
그렇죠. 이런 유행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는 앞으로 달리는 방법만 가르쳐주는 사회에서 멈추는 방법을 모르던 친구들이 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명상을 찾는다. 이렇게 요즘 유행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몸에 좋은 걸 먹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못지않게 마음 챙기기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가는 것 같네요.
네.
네. 이번 주 요즘 널세는 모두 마음 챙김이랑 관련된 유행이었네요. 육아 프로그램의 인기와 이색 취미 명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유행거리 들고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소리의 긴 밤 듣고 오겠습니다. 긴 밤이 오니까 널 데려가니까 난 또 잠이 오질 않아. 긴 밤이 오니까 널 데려가잖아. 미니가 본 세상. 얼마 전 북한 당국이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다고 인정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전날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혈자 수는 약 148만여 명이라고 한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검사 장비 부족으로 확진자 대신 유혈자라는 용어로 환자를 집계하고 있는데 아마 실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발표된 집계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년 동안 연이은 국경 차단과 도시 봉쇄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의 삶이 더욱 걱정스러워졌다. 오미크론이 급격히 확산하고 북한 당국이 도시 봉쇄와 이동 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을지 모른다. 조금만 더 버티자며 겨우 참고 살아왔을 북한 주민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이 겹쳐버렸다. 하루빨리 그곳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북한에 있는 주민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국민통일방송이 전해드리는 청춘통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정동원의 아지랑이 꽃 띄워드릴게요. 청춘통일은 북한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 세대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고운님 건넨 아지랑이 꽃